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묵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저희로 알게 하시고 이제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역사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힘이 있사오니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라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3절서부터 6절까지 좀 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서 오늘 좀 정확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이 나오는데 지금 이 두 증인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증인을 나의 두 증인이라 즉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런 증인들입니다. 1260일 동안 즉 교회 시대 동안 예언하리라 즉 말씀을 선포한다 이 말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교회에 주어져 있음을 지금 저희가 보게 됩니다. 7절에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두 증인이 증거, 즉 예수님의 증거를 교회 시대 동안 하게 됩니다. 10절에는 이 두 증인이 두 선지자라. 선지자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즉 두 증인은 두 선지자인데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두 증인은 두 선지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증인이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인가 3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굵은 배옷을 입고 있다 해서 선지자의 모습인 것을 저에게 보이시고 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좀 더 그 두 증인의 아이덴티티를 잘 설명하시기 위하여 4절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두 감람나무의 아이덴티티와 두 촛대의 아이덴티티를 배우게 되면 이 두 증인의 즉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좀 더 알게 되는데 두 촛대 생각나세요? 1장 20절 하반부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즉 일곱 촛대가 교회를 보여준다 이거죠. 일곱 교회라 그래서 교회가 일곱 개의 다른 교회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죠. 그래서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촛대다 그리고 감람나무다 이렇게 돼서 저희로 하여금 스가랴 4장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지난번에 시간 문제로 스가랴 4장에 가서 읽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가서 스가랴 4장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 두 증인의 그 아이덴티티를 지금 저희가 좀 더 알기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스가랴 4장에는 순금 등대, 여기는 촛대가 아니고 등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등대를 만드는 그런 이상을 스가랴가 보는데 그러나 이 등대는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촛대, 등대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전 안에 등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은 오른쪽에는 상위에 그 12개의 빵이 있죠. 요즘 말로 하면 빵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그 앞에 향단이 있고 커튼이 있고 그 커튼을 제치고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죠. 그러나 거기 나오는 모든 빵도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이 등대도 촛대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은 천국에는 등이 필요 없다. 해가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이 천국의 등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그 빛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예수님한테 연합이 되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말씀해 주세요. 즉 촛대에서 예수님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빛입니다. 등대예요. 빛을 비추는 거죠. 천국의 빛을 비추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데 지금 스가랴는 모든 전체적인 내용이 성전을 다시 건설하는 내용인데 지금 4장에서는 이 등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읽으면은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승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지금 촛대가 보입니다. 등대가 보이는데 그 등대 뒤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스가랴 4장을 계속 읽으면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지 않고 쭉 내려가서 11절부터 읽으면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면 두 감람나무나 두 감람나무 가지나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감람나무는 뭐고 그 감람나무 가지는 뭐냐? 근데 그 두 감람나무 가지는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것이다. 즉 요즘 같이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구약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등대가 촛대가 켜지려면 등대가 켜지려면 기름을 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그래서 성전에서 촛대, 등대를 태우는 기름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죠. 그래서 지금 감람나무가 두 개 등대 뒤에 서서 그 가지를 통해 그 관을 통해 금 기름을 그 안으로 부어놓고 있죠. 그래서 그 기름이 탐으로 등대가 불이 켜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죠? 그러면 그 두 감람나무는 우리가 기름은 성령님이라고 벌써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불이 켜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건데 그 영광을 비추기 위해서는 감람나무에 금기름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감람나무는 뭐고 기름은 뭐냐 이걸 알아야죠. 기름은 성령님이죠. 그래서 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성령님으로 된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부에 있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순금 등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 교회인데 그 순금 등대에 금기름으로 불이 켜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현실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죠. 즉 기름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불이 켜지는 거죠. 그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지금 들어와서 불이 켜지는 모습이 오순절날 사건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거기까지 보면서 계속 읽으면 13절에 스가랴 4장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즉 두 감람나무가 뭐냐고 물었는데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다.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다. 그런데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도 같은 소리를 하죠.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보면은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다 이거예요. 두 증인이.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봤는데 아마 내가 너무 서둘러다 보니까는 잘 이해를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기름 발리운 자 두 명이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기름 발리운 자라는 그 프레이즈를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기름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기름의 아들들. Sons of oil. 기름의 아들들. 즉 기름의 아들들이라는 그 프레이즈를 보게 되면은 기름을 중재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즉 이 기름 발리운 자라고 번역된 것을 기름을 중재하는 자로 보고 번역을 하면은 기름을 발리운 자가 아니라 기름을 바르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영어로 보면. 그래서 anointed가 아니라 anointing이라 이 말이에요. 즉 기름을 발리웠다는 거는 누가 나한테 기름을 바른 거죠. 기름을 바르는 자라는 거는 자기가 바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번역이 되는데에 따라서 두 감람나무의 정체가 달라집니다. 즉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발리운 자라고 번역이 되면 왕이나 제사장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왜? 구약에서 기름 바름을 받는 사람은 왕이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가 왕이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로 풀어집니다. 그러나 기름을 바르는 자라 그러면 선지자죠.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스가랴에서 그 두 감람나무 정체를 두 선지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그럼 말이 이제 다 맞아 들어갑니다. 왜? 두 증인이 두 선지자였죠.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자예요? 말씀을 가져오는 자죠. 그래서 지금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다 했을 때 우리가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또 두 촛대다. 예, 그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자죠. 그래서 지금 이 다시 요한계시록의 11장으로 돌아오면은 이 두 증인의 그 정체를 좀 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지금 3절에서 6절까지는 구약의 것을 가지고 지금 그 두 증인의 아이덴티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두 선지자도 두 감람나무라고 돼 있지만 또 거기 보면 두 감람나무의 가지, 즉 기름이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그런 통관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결국 기름을 바르지만 그러나 참으로 기름 그 자체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령님이 모든 것을 이루죠.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4절까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5절에 가면은 이제 또 이 두 증인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또 구약 수준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5절, 6절을 읽으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구약 중심으로 선지자 직분의 교회를 지금 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읽어보면 대강 누구의 모습인지가 금방 알게 됩니다. 특히 6절을 보게 되면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 소멸하는 거, 이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물이 피로 변하고 재앙을 가져오는 거, 모세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당연하죠. 왜?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구와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즉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을 만나서 얘기를 하시던데 여기에서도 지금 교회 전체가 선지자로서 지금 보여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제사장의 모습은 없냐 왕의 모습은 없냐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만큼은 선지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의 모습을 구약의 선지자 대표들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보시면 열왕기상 제가 빨리빨리 몇 군데만 좀 읽어드리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슬도 없고 비도 안 온다 이거죠. 아까 그 내용이 여기 지금 계속 읽으시면 나옵니다. 열왕기 하 1장에서 보시면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그냥 하나님의 적을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물을 피로 변하는 거 우리 모세가 했고 또 열 개의 재앙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불이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지금 구약의 용어를 가지고 신약의 현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구약의 그런 모습들이 뭘 참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는가? 즉 구약에서는 지금 성전도 진짜 세상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성전이 아니죠. 참성전은 예수님이고 참성전은 천국이에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그걸 보면서 그 참 성전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이 우선 예레미야 5장에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5장. 여러분 생각에는 그럴 거예요. 요즘도 교회가 그냥 불을 갖다가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라 그래갖고 그냥 우리 반대하는 인간들 있으면 그냥 싹 태워 죽여버리면 그럼 우리 말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나가서 저 수영장을 피로 팍 변하게 하면 그냥 사람들이 겁나갖고 우리 말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러고 이걸 원하고 있죠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때 같지만 그랬으면. 그런데요 그게 세상에서는 그게 힘이죠.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사람이 확 불타 죽고 그냥 물이 피로 변하고 이게 힘이에요.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껍벅 죽습니다. 근데 참 힘은, 천국의 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예레미야 5장 14절을 읽으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은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지금 여기는 그렇게 불이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 고린도 후서 10장에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즉 우리의 웨폰 우리가 지금 싸우는데 이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데 그럼 우리의 그 무기는 뭐냐 이거예요. 구약식으로 하면 그냥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진들을 파해버리고 힘이 있는 걸 말하는데 뭐예요?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아니하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지금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무기. 하나님 말씀. 근데 이게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 힘이 없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구약식으로 불이 날라와서 막 태워야지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우리 말을 듣겠어요. 그죠? 그런데 말씀으로 하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볼 때는 이 말씀같이 무력한 게 어딨냐고요.
힘이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그냥 목이 터지라고 저도 아무도 안 들어요. 그죠? 그러나 진짜 힘이 있어요. 저를 보면 알아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를 태웠어도 저는 회개 안 했을 겁니다. 불이 내려와서 나를 태웠어도요. 저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런데 그 무력한 말씀이 저한테 임했을 때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구약의 그런 모습이 더 강한 것 같이 보이세요? 구약의 그런 모습은요. 그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 구원하지 못했어요. 불이 날라와서 살라갖고 구원했습니까? 불이 날라와서 막 살르니까는 막 회개가 일어납니까? 안 돼요. 세상 힘이 있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얻어 터집니다. 그 얻어 터지는데 좀 우리가 말하는 힘은 그냥 로마 군, 로마 그, 저기 뭐야, 군인이 그냥 예수님을 탁 때리면 그냥 그 팔이 그냥 부러져야죠, 그 자리에서. 그러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다 맞아요. 그러면서 한다 하시는 소리가 저들을 용서하라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밀으라고. 천국의 힘을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이제. 이제 세상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이 아니에요. 이제 천국이에요. 천국의 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놓는 게 그게 힘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더 시컷 때리는 거는 이제 아니에요. 근데 요즘 교인들도 그걸 원해요. 지나갔어요, 구약은. 세상적인 것은 이제 끝났어요. 그러나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현실을 구약 용어로 지금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죠. 이게 진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의 이 시시한 말씀, 정말 무력하고 힘이 없는 말씀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예, 제트기 억만개를 갖다가 합쳐갖고 쏴대도 한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거기 능력이 없어요. 거기 힘이 없어요. 우리가 쓰는 무기는 세상 게 아닙니다, 이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저한테 한 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라고 막아놓은 그 나의 그 진을 다 부서뜨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진은요, 사람들이 그걸 쌓아놓는데,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원자탄을 폭파해도 안 무너집니다, 그건. 해보세요. 원자탄을 폭파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래 나 예수 믿을게. 안 그래요. 아시겠어요 지금? 그런데 이 무능력한 말씀 이걸로 구원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 모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다 무너집니다. 이걸 이해하세요, 지금.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거는 그 구약에서 불이 날라와서 막 사르고 막 피가 피로 변하고 하는 것보다 더 강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더 강한 거를 좋아 안 하고 왜 더 약한 거를 원하냔 말이에요. 이제 진짜 그 강한 모습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납니다. 예,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에게 있어서는 괴로운 말씀이에요. 11장 10절 상반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한 거로 두 선지자가 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세상이 싫어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괴로운 내용이에요. 왜?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에. 즉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은 지금 죄에 빠져서 쾌락에 살고 있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상의 죄 속에 있는 삶이 좋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죄악에 빠진 삶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대로 믿지 않고 그대로 사는 그 자체는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읽으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세상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죽여놓고 기뻐합니다.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역사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됐는데 2000년 동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요즘 교인들한테 고난을 얘기하면 아니 무슨 기독교가 무슨 고난? 아니 오히려 기독교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걸 얘기합니다. 고난을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죽었는지 아세요? 그들의 피가 어느 정도의 큰 강을 이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아예 그냥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세상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을 싫어하고 죽여버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보아왔던 거 아니에요? 구약서부터 읽어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상에서 대접을 받았습니까? 언제? 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어느 페이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상에서 대접을 받았습니까? 구약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여버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틀렸어요? 읽어보세요, 성경을. 그러면 교회가 두 증인이면, 두 증인이 선지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 구약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를 보시면 이 두 증인이 죽는 거가 깜짝 놀랄 일이 아니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구약서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제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았습니까? 언제 선지자들의 말씀을 세상이 받아들였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언제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세상이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잡아 죽여버렸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요즘 말씀을 전하면 세상이 좋아할 걸로 착각을 하시면 이게 지금 굉장히 착각 아닙니까? 이 복음 자체가 세상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싫어하는 걸 전하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거죠. 잡혀 죽는 거죠. 성경 처음부터 그래 왔습니다. 읽어보세요. 교회도 같은 삶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쁘게 전합니다. 세상에서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얘기할 때, 진리를 얘기할 때 여러분이 이제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매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쫓는다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표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잘 먹으면 또 어때요? 저는 그걸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먹어도 잘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못 먹고 못 살면 또 어때요?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잘 살아도 예수님, 못 살아도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두 증인이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지금 교회가 판단당하고 죽이는 데까지, 죽는 데까지 가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또 서 있었어요. 세상 앞에서는 판단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세상이 심판당하고 세상이 멸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과 천국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은 지금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에요. 왜 배에는 써요? 그런데 그 계속 고난이 있지만, 그리고 이 고난은 끝나지 않지만, 왜? 해산 고통이 있어야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전에 큰 고난이 있음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두 증인이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어느 정도로 오랫동안 증거한다고 했어요? 1260일, 42달, 3년 반, 즉 교회 시대. 그러면 교회 시대가 영원한 게 아니죠.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숫자가 딱 차요. 성경의 상징적인 번호로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다 구원받는 즉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즉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증거를 안 하는 때가 옵니다. 왜? 전해질 만큼 다 전해졌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숫자가 찼어요. 그들이 증거를 마칠 즈음에, 즉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납니다.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예,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이 뭐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온다 쫓아가지 마세요.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이때까지 그따위 소리 한 사람은 다 틀렸죠. 그건 확실하죠. 이때까지 그따위 소리 한 사람은 다 틀렸어요. 그죠? 예, 앞으로도 다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세요. 몰라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뭐 백만 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지금 저희한테는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죠. 항상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가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도 마지막 시대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들을 죽일 터인즉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 온다.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오늘 못 오신대요. 왜? 아직 말씀이 끝까지 전파가 안 됐답니다. 그 사람들 말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빨리 오시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막 우리 마음대로 더 빨리 오게도 만들고 늦게 오게도 만들고 참 우리 대단해요. 예, 근데 그런 소리를 합니다. 더 빨리 오게 만들잽니다. 왜? 그래서 더 전도를 해갖고 더 성교를 해서 말이 땅끝까지 빨리 가야 빨리 오시니까. 그래요? 잘 이해하세요. 로마서 1장. 여러분 이런 소리를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로마서하고 저희 골로새서에 어떻게 써 있나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우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벌써 전파됐어요, 안 됐어요? 이 구절에 가면. 됐죠? 10장 18절에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18절. 10장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왜?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다 들었다 이 말이죠. 뭐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벌써 땅끝까지 말씀이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잘 이해를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어진 게 없는데 뭐 인간이 또 뭘 이루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골로새서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두 군데 보죠. 6절부터 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벌써 그러고 있다 이거죠. 그 당시에.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됐어요, 안 됐어요? 벌써 이방인에게 전파가 됐다는 얘기죠. 땅끝까지 전한, 그래서 지금 다 예수님이 전파하셨어요. 그 사람들 얘기같이 이 세상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야 되는 거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못 오시죠. 왜? 선교사가 몇 명이 나가야 1대1로 다 전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쯤이라는 것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또 천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마지막 숫자에 차는 그 사람이 구원이 됐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땅끝까지 이른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벌써.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교회의 증거함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즉 교회가 할 일을 다 한 거죠. 그때에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 있을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같이 공부한 적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제가 좀 빨리빨리 좀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지금 그 11장에 보면은 그 뭐야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와 더불어 싸움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20장에 보니까는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사슬로 그 손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러분과 저하고 벌써 많이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년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아까 1260일이나 또 42달이나 또 3년 반은 항상 이 교회 시대를 세상 관점에서 본 것이고 교회 시대를 천국 관점에서 볼 때는 천년으로 또 상징을 합니다. 그 천년 왕국을 지금 천년 왕국이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 동안 사탄을 무적행에 지금 잡아놨습니다. 구약에서는 잡혀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더 강한 자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여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즉 사탄이 결박이 안 됐을 때는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즉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탄이 결박돼서 교회 시대 동안 천년 동안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천년이 끝나는 날, 천년은 이 세상에 어떠한 무슨 하나님 예수님의 왕국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천년 왕국이 지금입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왕국을 세우시고 왕으로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시죠. 여러분과 제가 이게 공부 많이 했는데 안 하신 분들은 저하고 또 1대1로 만날 때 다시 좀 하죠. 천년이 끝났어요. 즉 교회 시대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풀려집니다. 이제 마지막 공격이 시작됩니다. 사탄의 마지막 공격.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은 천년 왕국 동안 있는 일들이 6절까지 나옵니다.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지금 그래서 4절서부터 6절까지는 천년 동안 있을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7절에 가면 천년이 참해. 뭐예요? 천년이 참해. 즉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망,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모체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면 뭐예요? 지금 천년 동안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천년 동안 두 증인은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천년이 이제 다 차면 사탄이 놓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지막 공격을 해서 교회를 이제 죽이려고 교회를 지금 둘러싸는 모습 아닙니까? 이 교회를 둘러싸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군에 둘러싸이는 모습하고 지금 연관이 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잡혀 죽습니다. 이제 교회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1900년도 그 얼리 1900년도에 제가 지금 1920년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타임스지에 크게 났었죠.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 왜? 과학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이제 죽였다는 겁니다. 왜? 미개한 인간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 이제 계몽시대가 끝나고 과학이 발전될 이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믿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철학가들, 예? 니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죽인 거죠. 예, 세상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이 죽은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 미개하던 인간들이 믿던 하나님이죠. 요즘 과학이 이렇게 발전됐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그렇게 돼갑니다, 세상이. 사탄이 하나님을 지금 죽이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려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사탄은 착각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면 이제 기독교가 이제 참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요. 가짜 기독교는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세상하고 똑같은 거니까 세상이 가만 놔둡니다. 아니 반겨줍니다. 그러나 참 기독교는 세상이 가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죽여야 되는 거죠. 진짜 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죽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도 세상은 오해했습니다. 사탄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모습, 마지막에 지금 그 말씀 증거가 끝날 때 천년이 참에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 지금 일어나는데 그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는 잠깐 노일이라. 그러나 11장 9절에서는 그 기간을 사흘 반이라. 11장 11절에서는 그 기간을 3일 반이라. 즉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죠. 잠깐 노일이라 20장. 3일 반이다. 사흘 반이다. 교회가 죽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네 짐승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큰 신상. 큰 신상에서 머리 정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철이었는데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왕이 곧 금머리라. 그래서 지금 바벨론 왕에게 그 금머리라고 말씀하는 걸로 봐서 지금 그 신상은 뭐였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뭡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이 즉 펄시아가 들어오죠. 펄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들어옵니다. 헬라가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오고 로마 제국 밑에는 발가락 즉 열 개의 발가락 로마 제국 뒤에는 한 나라가 전 세계를 차지하는 것 없이 여러 나라가 지금 존재하죠. 지금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신상을 완전히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그 다니엘서에서 보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네 짐승도 네 제국이에요. 그 다니엘서 7장, 제가 시간이 또 쫓기네요. 다니엘서 7장에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읽어드리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죠.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런데 보세요.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아까도 로마 제국 다음에 오는 거는 열 발가락이었는데 여기도 지금 넷째 짐승 로마 제국 다음에는 열 뿔이 나타납니다. 즉 한 나라가 모든 걸 통치하지 않고 이제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즉 한 뿔이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열 뿔도 다 없애고 합니다. 즉 지금 사탄의 그 마지막 공격인데,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이 마지막 한 뿔이 나오는데 그가 성도들을 싸워서 이깁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11장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희 시체가, 즉 교회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발 동안을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그냥 내팽겨져 있습니다. 큰 성이라 17장에 큰 음녀가 나오는데 17장 5절에 큰 바벨론. 그래서 큰 성은 17장 18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큰 성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곳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그러고 애굽이라 그런다. 그런데 소돔은 어떤 곳이었어요? 롯을 괴롭힌 곳이죠. 롯을 핍박한 곳이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한 곳입니다. 상징적으로 나옵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으로, 세상 상징으로 바벨론도 등장하고 소돔도 등장하고 애굽도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죽는 곳을 어떻게 말해요? 누가 죽은 곳이래요? 바로 예수님이 죽은 곳이랍니다. 이 교회가 죽는 그곳이 예수님이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 세상입니다. 물론 다 상징이죠. 왜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죽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뭐 이스라엘에 가 있는 게 아니지만 지금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두 증인이 죽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곳입니다. 두 증인이 사는 삶은 바로 예수님이 사는 삶입니다.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건 뭡니까? 시편 79편에 보세요. 시편 79편.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까. 지금 조롱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조롱거렸습니다. 와갖고 얘기합니다. 너가 구원자라며. 아니 구원자가 왜 죽냐. 내려와.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조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죽으니 세상이 조롱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희 편이라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면 너희는 왜 이래. 세상에서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시체를 장사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게 무슨 상징인지 여러분 지금 시편 79편에서 보입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버렸습니다. 교회는 죽은 것 같이 됩니다. 사탄이 이긴 것 같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사탄이 이긴 것 같이 됐거든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즉 교회가 죽어서 사탄이 이긴 것 같을 때에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순간에 갈 때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부활입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승천입니다. 예수님도 죽었을 때 세상이 이긴 것 같고 사탄이 이긴 것 같았는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했듯이 우리 교회도 죽은 것 같았는데 이 세상이 이긴 것 같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교회도 부활하고 교회도 승천합니다. 에스겔에서 보여지는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부활과 승천. 여러분, 제가 정말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복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전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에서 모든 걸 이루십니까? 세상은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깜깜한 게 세상입니다. 자기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합니다. 사탄도 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 정말 멋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겁니다. 교회로 그 예수님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합니다. 부활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세상에서는 죽음이지만 천국에서는 부활과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구약에 믿는 자들에게 사용되던 숫자가 이제 안 믿는 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10분의 1, 항상 구약에서 남은 자들, remnant. 그 다음에 7천명이라 그러면 엘리야가 나 하나밖에 없는 걸로 엘리야가 착각했을 때 내가 남아둔 자가 7천명이다. 그리고 다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참 회개를 하는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는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은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지금 하느냐, 그때 하느냐, 그것만 다른 거지. 그러나 지금 하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하는 자들이고 그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들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비밀 휴거, 세대주의자가 말하는 비밀 휴거. 어느 날 갑자기 믿는 자들은 휴거한대죠. 그래서 뭐 운전하다가도 싹 없어지고 뭐 하다가도 싹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휴거는 바로 승천인데 그때 원수들도 구경하며 그때 두려워하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교회. 한 군데만 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 불이 떨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힘이 그냥 엄청난 그런 수준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거.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9장 51절부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랬더니 뭐래요?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기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여러분도 요만큼이라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감히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우리 불을 불러다가 그냥 다 쓸어버릴까요? 아이, 멋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 제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소리 질러야 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안 받아들일지 몰라도 여러분은 받아들이시고 아니 그런 어려운 고난의 삶을 오히려 기쁨으로 예수님을 닮는 영광의 삶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너무나 너무나 큰 영광이 저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놀라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삶에 초대되어 사는 저희들,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크게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